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실습의 금오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고전을 읽으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방송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청취자분께서 해주신 이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고전을 읽으면 마음이 순수해지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고전 작품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과 또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잊고 있던 본연의 나, 순수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남부지방은 폭염이 심하다고 하네요. 남부지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어제 울산에 다녀오신 백운철 씨, 그곳 날씨는 어떻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에 다녀온 백운철입니다. 어제의 울산은요, 직사광선 40도.
오.
직사광선 40도, 그리고 거기 어저께 최고 온도가 36.5도였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네. 땀이 그냥
땀이
기어듯이 났겠어요.
그 와중에 인형극을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어머나 세상에.
아, 거기 제가 갔다 온 게 태연재활원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네.
산속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나마 되게 시원하고 그 주변에는 말, 당나귀, 어머. 개 이런 걸 어머. 그냥 방생을 해서 키워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럼 원생들이랑
휴가를
같이.
다녀오신 거네.
아, 저는 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힐링하고 오셨겠어요.
힐링은 제가 힐링. 오히려 갔다 오면은 사실은 힐링은 늘 제가 돼요.
네. 네.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또 열심히 살아서 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군요.
네. 네. 표정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우리 목소리 좋으신 성우 이민규 씨도 어서 오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민규 씨.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특별 게스트 모셨어요. SBS 공채 아나운서 출신의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윤지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저는 연기자신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저는 너무... 지금 뭐 꿈 꾸는 것처럼요. 계속 여기서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었어요. 아니 어쩜 그렇게 목소리들이 아유 천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사실은 제가 어제 모니터를 했어요. 이 네, 방송을요. 네. 라디오를 다시 듣기를 했었는데 아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긴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씀을 하실까 싶었는데
네.
폭삭폭삭한 목소리로 아우 정말 얼굴도 너무 천사시네요.
어머.
너무 미남이시고요.
저
네.
말씀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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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 어떤 모습이신지 보고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이민규 씨 한번 딱 이제 보이는
저 방금 저 말씀하신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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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를 쳐다보면서
남자 백운철 씨가 보이고
여자
있습니다.
천사.
네.
벌써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소문 들어보니까 뮤지컬 공연도 기회를 엿보고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뭐 소문을 들었는데 뮤지컬을 했다더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네.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을 때 아주 참신한 네. 그런. 노래 한 곡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아니 뭐 제가 여기서 뭐 안 할래요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요 저희 고전 읽기에 처음 출연하시는 분들 그 이렇게 통과하는 의례가 있거든요.
아, 네.
바로 노래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준비를 좀 했었는데
아.
뭐 사실은 EBS에 지금 오늘 처음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긴 고전이니까 네. 무슨 뮤지컬을 준비할까 하다가
네.
우리나라 처음 뮤지컬이 그 살짝이 없어요래요. 그래서 이거는 가요 버전이 아니라 뮤지컬 네. 버전이에요. 제가 악보를 들고 왔어요.
와, 멋지다.
성희 표시.
네, 그러면 박수 청해서 들을까요?
네.
아, 제가 키를 못 잡아. 저 D 좀 쳐줄래요? 레.
레. 아, 나 뒤에 피아노 있어요, 은철 씨.
죄송합니다. 처음
레
온 선배님한테
주세요.
부탁하고.
백 기사님, 레.
위에 D예요, 위.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 높다.
당신 생각에 부풀은 이 가슴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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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달 밝은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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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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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살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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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예 여기까지
합니다. 성악 전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시라고 해서 네.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좋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시는 분은 어떻게 생기셨나 했어요.
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는데.
저렇게 살짝이 오라 그러면 안 갈 남자 하나도 없겠네. 어머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제대로 더 잘하는 노래를 또 기대하면서
네. 네.
은철씨 네. 참여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고전읽기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 치시고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셔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아나운서 맞으신지요. 가수인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장문창님께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습니다.
고전읽기 가족 여러분들의 이 리액션은 되게 빠르거든요.
네. 어제 금호신화 두 번째 소설 이생규장전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보다 네. 를 만나보셨는데요. 최규수와 이생이 담을 사이에도 아주 열렬한 사랑을 나누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는데요, 어제.
그래요? 어제 썬킴쌤이 네. 이생을 하셨는데. 어제 근데 오늘은 운철 씨가 이생 역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뭐, 이생의 이미지가 확 바뀔 것 같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멋있게 해주세요. 아.
어제 썬킴쌤의 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 그런 연기 되게 좋아합니다. 파격적인 그. 코믹 연기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네. 과연 재밌었어요. 운철 씨는 어떤 차별성을 두고 연기를 하실지 기대하면서 금호신화 네 번째 시간 이생규장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 교수와 꿈 같은 시간을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잠에서 깬 이생은 불현듯 집과 부모님 생각이 났다. 성균관에 간다고 집을 나와 며칠씩이나 돌아오지 않는 아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생각하니 마음이 초조해지며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생은 최 교수와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우선은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최 교수에게 말했다.
저기 낭자 나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해보세요.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가 계신 사람은 어디 놀러 나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못 드린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나서 아마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게요.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문간에 기대어 서서 목을 빼고 계실 텐데 그건 자식 된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그럼요. 맞는 말씀이세요.
최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돌아가셔야 하겠네요.
내 마음은 한시도 그대와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이 염려돼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그러시겠죠. 하지만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 후에 꼭 제게 돌아오셔야 해요.
물론이요. 네, 이렇게 약속하리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손도장도 꾹 나만 믿으시오. 네, 곧 다시 오리다.
이생은 집으로 돌아가 놀란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드렸다. 그는 학업에 몰두해야 할 선비였지만 최 교수를 잊을 수 없어 밤이면 밤마다 담을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생의 아버지가 불같이 노해 이생을 불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생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자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고함을 쳤다.
네 이놈! 집안 망신을 시켜도 볼 수가 있지. 네가 지금 하고 다니는 꼴이 어떤 것인 줄 모르느냐. 학업에 열심히고 행실이 번듯하여 칭찬이 줄을 잇던 네가 어찌해서 밤을 낮삼아 남의 집 처녀를 만나러 담을 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냐. 그것이 어떤 죄인지 정말 몰라서 하는 짓이냐.
그렇지만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도 이놈이. 네가 말하는 사랑이 당당하다면 왜 멀쩡한 문을 내버려 두고 월담을 하였느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그랬던 거 아니냐? 왜 대답이 없어, 왜?
집주인이 동아줄을 던져주면 넘어오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담을 넘었던 것 뿐인데.
그래도 니가 뭘 잘, 뭘, 야, 뭘 잘했다고 말 듣고
해.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셨다고 뭐라고.
아, 그래도 이러면, 아이고, 뒤꼬라, 아이고. 너 때문에, 어? 자식 농사 망청 따로 소리 듣게 됐으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내가, 어? 조상님 뵙기에,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겠느냐? 조상과 가문에 먹지를 한 너를 이대로 둘 수가 없구나. 그리고 뭐가 다 때려치우고 당장 여길 떠나 시골로 내려가거라.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목침을 집어들어 던질 것처럼 부르르 떨며 이생을 노려봤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골로 가라는 말씀만 거두어 주십시오.
이생은 엎드려 사정했다. 시골로 가라는 아버지 말씀을 따른다는 건 곧 최 교수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과 같기에 더 간절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이생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웬 말이 이렇게 많으냐? 어? 이젠 아비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제 용돈도 없을 줄 알아라. 신용카드도 다 압수다.
아버지!
야유 삼룡아, 어서 채비를 하여 해지기 전에 도련님을 모시고 집을 떠나거라.
이생은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삼룡이와 함께 시골로 떠났다. 최 교수가 자기를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을 걸 생각하니 발에 돌이 매달린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최 교수는 갑자기 이생이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하루도 날 보러 오시지 않는 날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신 거야? 아니, 혹여 도련님 마음에 다른 교수가 들어온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내 말을 들어주던 그 진지한 표정, 아니, 아직도 느껴지는 그 따뜻한 손길, 그거 확실한데 그 사이 마음이 변하셨을 리가 없어. 아니, 그리고 나만한 여자가 어딨어. 아니, 그렇다면 대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최 교수는 날이 갈수록 병든 새처럼 말라갔다.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열흘, 한 달, 두 달이 흘렀다. 그런 최 교수 곁에서 같이 근심하던 향아가 어느 날 허겁지겁 방으로 달려들어왔다. 최 교수는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소란을 피우며 들어오는 향아에게 주의를 줬다.
아씨, 아하!
몸가짐이 왜 그렇게 어수선한 것이냐? 아니, 정신이 시끄러우니 너라도 좀 조용히 하지 않고.
그러자 향아가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가씨, 어쩌면 좋아요. 도련님께서 시골로 왜? 쫓겨나셨답니다.
아니,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나 도련님이 병이 나신 건 아닐까 해서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밤마다 최대감댁 아씨를 만나러 담을 넘은 일이 부모님께 들켜서 시골로 쫓겨났다고 하지 뭐예요. 그게 벌써 두 달 전 일이래요.
그래서 오지 못하셨던 거구나.
아씨,
도련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 교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동안 이생을 기다리느라 이미 쇠약해진 최 교수는 그날로 병이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어여쁜 얼굴엔 어둠이 그늘졌고 달처럼 토실토실하던 몸은 살이 다 빠져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다. 네, 결국 이생이 아버지한테 들켜서 시골로 쫓겨나버렸어요. 워낙에 촉망받던 자식이라서 실망이 컸을 아버지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하네요. 그나저나 이 최 교수 병색이 심각해 보이는데 저렇게 빠질빠질한데.
근데 두 분 마지막에 우시는데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철퍼덡. 어디 이렇게 철퍼덕 주저 앉으셔가지고 병원에
딱치시면서
계속 쫓고 하시는데
스무 살도 안 됐는데.
세상을 다 아셨어요. 벌써.
네. 여기 나오는 이 최 교수, 그러니까 이 이생규장전에 나오는 최 교수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사실은 자유부인에 되게 가깝대요. 근데 이게 조선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자유부인을 연상하기에는, 그러니까 김시습이 대단한 거죠.
네. 그런 걸로 치자면은 윤지영 아나운서의 오늘 연기가 맞네요.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아니, 근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저기, 그.
백운철 씨.
백운철 씨. 정말 대단한 게 그 작가분한테 이거 조선시대 때 쓰여졌지만 이 배경은 고려시대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보다는 좀 자유분방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철파덕 맞아요. 그리고 어제 방송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네. 문 열어줬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담 넘으라고 줄 던져줬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 애미 애비가 딸을 구중 궁궐에 그냥 맡겼어. 그냥 예, 꽃
뚝뚝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니까
예, 담 넘어 누군지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멋진 벌이 날아왔잖아요.
그러게요. 아, 이 윤지영 아나운서의 분석도 참 대단하네요.
네, 잘 들으셨네요.
네,
그 고전이 고전이 좋아요.
네.
네. 그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얘기라서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모니터를 하고 오셨네요.
네. 네.
고전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네. 퀴즈 내드려야죠.
네.
네. 오늘은 이민규 씨가 네, 내주실래요?
제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당황하시지 마시고.
아, 보였어요? 지금 최 교수가 이생을 보질 못해서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근데 이 병은 절대 직장 상사한테는 안 걸려요.
또 힌트까지 저렇게 주시네.
아주 안 걸려요. 걸릴 리가 없어요. 직장
네,
상사한테.
노래 들으면서 수습하겠습니다. 더 클래식입니다. 여우야. 클래식의 여우야 들으셨고요. 낭독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 문자는 꼭 읽어드려야겠어요. 9983번님 정답 적어주셨고요. 어쩜 한 번도 안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정답병 걸리겠어요 하셨어요. 네, 읽어드렸습니다.
걸리지 마세요 병.
자, 이생이 그만 시골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최 교수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 병. 네, 정답병. 두 사람은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낭독 이어집니다. 나날이 여여가는 딸을 옆에서 지켜보는 최 교수의 부모의 마음은 몹시 애 같았다.
아이고, 저러다 우리 애 죽는 거 아뇨? 대체 왜 갑자기 병이 났단 말이야?
아유, 그게 말이에요. 어쩜 좋아요.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 하나가 그냥 죽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용하다는 의원이 다녀가고 좋다는 약을 먹여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자 최 교수의 아버지인 최대감이 근심에 빠져 향아를 불렀다.
향아야, 너는 알고 있을 것 아니냐? 그동안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선녀보다 어여쁘던 아이가 저렇게 산송장이 된 데는 분명 사연이 있을 터.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만 향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이고 있었다.
네가 곤장을 맞아야 실토를 하겠느냐?
최대감이 더욱 세게 다그치자 향아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문갑을 가리켰다. 최대감은 얼른 문갑을 열어보았다.
진즉에 얘기를 하지. 이거는...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종이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모두 이생과 최 교수가 주고받은 시들이었다.
아니, 이것은 러브레터가 아니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하마터면 귀한 내 딸을 상사병으로 잃을 뻔했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최 교수에게 가서 물었다.
얘야, 너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아버지, 그것을 어찌...
다 알고 왔다. 그러니 어서 말해보거라. 내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최 교수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며 겨우 몸을 추슬러 부모님 앞에 앉았다. 그리고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마음은 발이 달린 것도 아니어서 붙잡으려 해도 붙잡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양반집 딸로서 부모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도령과 몰래 혼인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도련님이 저와 애를 부모님께 들켜 시골로 쫓겨나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쌓여 저는 이 병이 든 것입니다.
저런 저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 분명하구나. 저는 도련님이 아니면 이 어떤 곳으로도 절대 시집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련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규수의 부모는 이미 딸의 마음이 이생에게 쏠려 있으며 오직 이생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냐, 오냐, 알았다. 어찌하든지 이 애비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마. 애비만 믿어 이도령 집안에 정혼을 넣겠다.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최대감은 중매쟁이를 이생의 집에 보내 정식으로 혼례를 정했다. 중매쟁이가 혼담을 꺼내자 이생의 아버지가 물었다.
아, 그래. 그 최씨 집안은 어떠한가?
아유,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훌륭한 집안입죠. 대대로 벼슬을 하던 양반집인데다가 재물도 두둑하고요. 이생의 배필로는 그냥 차고 넘치는 규수죠.
아, 그래? 하지만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서 바람이 났다고는 하나 학문에 정통하고 풍채도 보통 사람 정도는 되네. 내가 바라는 건 아이를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과거에 급진을 해서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야. 그러니 지금 당장 장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네.
실망한 중매쟁이가 돌아가 최대감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그러자 최대감은 다시 중매쟁이를 보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저의 친구들도 모두 대개 아드님이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움츠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 끝까지 연못 속의 물건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아드님께서는 곧 과거에 급제하리라 믿습니다. 마땅히 그러니 홀려칠 날을 정하여 두 가문의 우호를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뜻을 전해 듣고도 이생의 아버지는 말했다.
나도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늦도록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하인들도 다 도망가서 흩어지고 친척들이 도와주지도 않아서 사실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 그런데 어째 지체 높고 번성한 집안에서 저희 애같이 비난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한단 말씀입니까? 이건 아마도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내 가문을 지나치게 칭찬한 것인 줄로 아옵니다.
이처럼 거듭 사양하자 최대감은 이생네 집안에서 가난 때문에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서둘러 중매쟁이를 보내 다음과 같이 전했다.
결혼에 필요한 일들은 모두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혼수, 아파트, 예식장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그저 좋은 날 가려서 화촉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감의 이러한 뜻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생의 아버지도 못 이기는 척 생각을 바꿨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향아가 호들갑을 떨며 최 교수를 불렀다.
아가씨!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기운이 없이 앉아있던 최 교수가 향아를 바라봤다.
넌 또 왜 호텔 갑이냐.
아씨.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우 난리가 났어. 왜?
아씨 놀라지 마세요. 아씨와 도련님이 혼인을 하시게 됐다고요.
뭐?
대감마님께서 도련님 아버님께 두 분의 혼인 승낙을 받으셨대요.
정말이지 향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알지?
확실합니다. 지금 마님이 혼인 날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중이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딸의 간청을 정말 들어주셨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향아야 어서 창문을 열고 방을 좀 치워라. 그리고 먹을 걸 좀 가져다 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구나. 요 앞 저 왕서방네 연락해서 짜장 곱빼기하고 탕수육 대짜 그 군만두 서비스로 알지? 어?
아가씨 이제 병 다 나으신 거예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나네.
아가씨 나도 짜장 곱빼기.
알았어.
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최대감 부부는 그제서야 근심을 덜 수 있었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최 교수는 향아를 데리고 안채로 건너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며 감사를 전했다. 이생의 집에서는 사람을 보내 시골에 있는 아들을 올라오도록 했다. 최 교수와 혼인을 하게 됐다는 말을 들은 이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내 낭자를 영영 못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내가 낭자와 혼례를 올리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다.
최 교수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무런 낙도 없이 시골에 파묻혀 있던 이생은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떠날 때와 달리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이생을 맞았다. 이생이 돌아온 며칠 후 화창한 날씨에 이생과 최 교수는 혼인을 했다.
이제 우리한테 이별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첫날 밤에 이생은 최 교수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서방님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연은 약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평생토록 서방님 곁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서방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 교수가 그동안의 일이 생각나는지 눈에 눈물이 맺히며 이생의 품으로 안겼다. 이생은 안아야 된 최 교수를 힘껏 끌어안았다.
우리가 죽지만 않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별 같은 시련은 없을 테니까 염려 말아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네, 다행히 최대감 댁에서 이생의 집안에 적극적으로 청혼을 넣은 덕분에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하고 끝이 나야 하는데 지금 끝이 아닙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뒤에 내용이 더 남았어요.
30분이나 남았는데.
근데요, 진짜 이거 들을수록 네. 최대감이 마음에 들어. 최 교수네 집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네. 이 아버지가 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시원시원하잖아요.
아주 열려있어요.
예, 열려 있고 그리고 네. 두 번씩이나 거절했는데 그 마음도 그러니까. 있고 네. 아, 괜히 그 튕기고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좀
결혼 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아유, 자 예, 노래 네. 소개해 주세요.
노래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빠져 있었어요. 아델입니다. Rolling in the Deep.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EBS 고전읽기 김시습의 금호신화를 각색해서 들려드리고 있어요.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 무엇일까요? 최 교수가 이생이 그리워서 이 병에 걸렸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짜장면 곱빼기 먹고. 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또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부부가 된 이생과 최 교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김권희님께서 네. 그러던 어느 날이 나와야 되는데 하셨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들어갑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존경했으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아꼈다. 그런 행복함 속에서 이생은 다시 학업에 전념해 다음에 치른 과거에서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다. 사람들은 두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삶이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나라에 난리가 난 것이다. 홍건적이라고 하는 도적무리가 쳐들어와 집들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아가는 등 사람들을 괴롭혔다. 온 나라 백성들은 쑥대밭이 된 마을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이생 역시 급하게 가족을 이끌고 산속으로 숨었다. 그런데 한 무리의 도적이 이생의 가족들을 발견하고 쫓아왔다. 그들은 짐승 같은 얼굴로 앞길을 가로막고 물었다.
어디 도망가려고 이놈들! 좋은 말로 할 때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아라!
아버지, 어머니, 여기 제가 맡을 테니까 어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부인, 당신도 부소, 어서 부모님을 따라가!
서방님 만나기고 갈 수 없어요!
제발, 제발, 나도 곧 쫓아갈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얼른 피해!
이생은 있는 힘을 다해 그들과 맞섰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이생이 놀라 돌아보니 도적의 칼을 맞은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부모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도적들도 다른 사람들을 뒤쫓아 떠나버린 뒤였다. 이생은 한 걸음에 아내의 곁으로 달려갔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보란 말이야, 여보. 눈을 뜨란 말이야!
이생이 울부짖으며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거둔 뒤였다. 이생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에 통곡했다.
부모님을 지키지도 못하고 아내마저 죽게 만들었고 어찌 하늘을 보고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생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산속을 울면서 돌아다녔다. 시간이 흘러 홍건적이 물러갔다는 소문이 산속에도 들렸다. 이생은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집은 모두 불에 타 옛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혹시나 하여 처갓집도 가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그 웅장하던 저택이 헛가처럼 누추하게 변해 있었고 아름답던 꽃밭은 배고픈 쥐들만 돌아다니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삶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는가? 이런 삶을 내가 더 살아서 무슨 영화를 얻어. 여보, 여보, 나도 데려가 주시오.
이생은 불에 타다만 기둥에 기대어 넋을 잃고 죽은 아내를 불렀다.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로 몇 날이 흘렀다. 이생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다. 달빛도 누렇게 뜬 것처럼 보였고 사방을 돌아다니던 쥐들의 움직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생은 바람소리인가 하여 고개를 들었다.
아니, 부인, 부인이 어떻게?
이생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분명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내였다.
서방님! 저를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흐느끼며 이생의 품에 안겼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어찌 부인을 모를 수 있겠소? 이렇게라도 돌아와 주어 정말 고맙소. 고마워.
이생은 이미 아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그녀가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기쁘고 고마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울음을 겨우 그친 최씨 부인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서방님, 우리는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담장 안과 밖에서 처음 만나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돼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저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세상은 아닌가 봅니다.
홍건적이 쳐들어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다시 헤어지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제 육체는 이미 찢기고 먼지처럼 흩어졌어요. 하지만 서방님, 슬퍼하지 마소서. 이승에서 이 백년해로 못한 이 원통함, 반드시 다음 생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할 거예요.
부인, 당신이 와주니 고맙기 그지 없구려. 이제 더 이상 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서방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난리가 나기 전에 제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이 집앞 야산에 소나무가 세 그루 나란히 서 있는 곳에다 묻어뒀습니다. 그것으로 새 삶의 기반을 다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양가 부모님들의 장사를 잘 지내주세요.
그렇다면은 네 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말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아, 하늘이 원망스럽구려.
이생은 다시 한번 목 놓아 울며 부인을 끌어안았다. 슬프네요. 그토록 아름답던 최 교수가 그만 도적무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고 이생 홀로 남겨진 건데 그게 안타까웠던지 최 교수가 귀신이 돼서 이생 앞에 나타났어요. 해피엔딩이었으면 참 좋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네. 네. 만복사조 포기에서도 귀신이었는데 지금도 다시 귀신이긴 하지만 조금 성질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최 교수가 귀신의 몸으로 이생을 찾아왔는데 이제 그러면 해피엔딩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럴까요?
이생규장전 마지막 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다. 이생은 아내와 함께 집 앞 야산으로 올라갔다. 아내가 일러줬던 대로 남모르게 파묻은 재물이 그대로 있었다. 재물을 찾은 이생은 온 산을 뒤져 부모님 네 분의 시신을 찾아내 야산 양지바른 곳에 묻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이생은 그 뒤로 벼슬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벼슬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들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가 없는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으랴 싶었던 것이다. 이윽고 피난을 갔던 집안 하인들도 제 발로 찾아와 이생의 집도 과거의 모습들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이미 모든 인간의 일에서 흥미를 잃은 이생인지라 친척들을 찾아가거나 손님을 맞이하지도 않았다. 문을 닫아 걸고 오로지 부인하고만 서로 시를 지어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부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 이생이 물었다.
부인, 오늘따라 얼굴이 유달리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그러자 부인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이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니, 왜 그러시오? 말해보시오.
서방님! 이제 서방님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부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헤어질 시간이라니. 우리에게 다시 이별은 없다고 하지 않았소?
서방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죽은 저승 사람입니다. 저승끼리 운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그동안 살지 않았소?
이만큼 서방님 곁에 다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옥황상제님의 은혜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인간 세상에서 제가 머물 수 없습니다. 옥황상제께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떠나다니.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나도 같이 갈게요, 그러면.
이생은 몸부림치며 부인을 끌어안고 울었다. 최씨 부인도 흐느끼며 말했다.
서방님의 수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귀신명부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서 저승세계의 법명을 어기면 그건 제게만 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서방님에게도 죄가 가는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한여를 시켜 술을 올리게 했다. 그리고 실을 읊으며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누나, 전장에 창과 방패가 가득한데 꽃잎은 휘날리고 옷구슬은 부서지네. 원앙은 짝을 잃었구나. 누가 묻어줄 것인가?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영혼은 피에 젖어 떠도니 하소연할 사람도 없구나. 무산의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뒤 깨어진 거울 거듭 갈라지니 마음도 쓰리구나. 이제 한번 작별하면 둘이 서로 아득해질 테니 하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부인은 한 구절씩 시를 읊을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하며 말했다.
여보, 내 차라리 그대와 함께 황천을 갈지언정 어찌 지루하게 남은 삶을 지키겠소. 당신이 없었다면 지난번 난리 때 우리 부모님들 시신을 어찌 내가 찾을 수 있었단 말이오. 자식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니 말이 안 돼요. 부디 부인은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살 수는 없겠소?
서방님, 산자와 죽은자의 구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비록 서방님 곁을 떠난다 해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영원히 아름다운 채로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도 꼭 저를 잊지 말아주소서.
거기까지 말을 마친 최씨 부인은 이윽고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없어지고 말았다.
부인! 부인! 가지 마시오! 아니, 그거 가지 마요! 가지 마!
벗은발로 밖으로 뛰어나가 부인을 부르며 통곡하다 정신을 잃은 이생은 시름시름 앓다가 몇 달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승에 간 이생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 후로 사람들은 이생 부부의 사랑을 두고두고 가슴 아파하며 그들의 묘를 지날 때마다 술 한 잔을 부어주곤 했다. 네, 금호시나 두 번째 소설 이생규장전이었습니다. 결국 이생마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네. 만복사 접폭이도 그랬지만 이번 소설도 생과 사의 구분이 없고요. 오히려 현세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김신습이 세상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방랑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그 청취자분들께 이제 권하고 싶은 게 금호신화가 다섯 가지 단편 소설로 구성됐다고 하잖아요.
네.
이 다섯 개 소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함께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이생규장전이 2011년 또는 2012년 이렇게 2년 동안 국립국악원에서 우리나라 브랜드화 시키는 공연으로 공연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좀 더 이생규장전을 재밌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네.
2013년에도 기획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우리 정가 그때 그 우리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김수영.
김수영 아나운서가 해줬던 그 정가를 기가 막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백운철 박사였습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상사병입니다.
네. 상사를 사랑하면 안 되는 병, 상사병이었습니다. 정답자 문자로 두 분 뽑았는데요. 운철 씨가 한 분.
네, 제가 한 분을 고르면은 저는 8889번 축하드립니다. 상사병 정답 맞춰주셨고요. 젊은 날에 누구나 한 번쯤은 앓는 아름다운 병. 약도 없고 명의도 필요치 않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열연해주신 윤지영 아나운서께서 한번 뽑아주세요.
네. 2649번님 상사병 출장 간 남편 보고파서 상사병이 걸릴 것 같아요.
어머나. 네. 아, 정말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윤지영 아나운서 오늘 정말 멋진 연기해 주셔서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민규 씨도 어우 아버지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운철 씨 수고 네.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루 안 보고 오늘 보니까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왔습니다.
네, 고전일기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금호신화 세 번째 소설 취유부 벽정기로 네, 취유부 벽정기 이게 끊어읽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고전이 취유부 벽정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리안나의 Take a Bow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서혜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